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세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 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위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아멘.
신명기 14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 규례와 11조 규례, 그리고 15장에서는 면제년 규례와 또 종을 대우하는 법, 매년 처음 난 가축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슨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 생활을 할 때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 많은 은혜들을 베푸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의 구원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에게 뭐 상처받았던 것들, 상처 준 사람들은 절대 기억하지 못하는데 상처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 거, 웬만해서는 까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거나 꼭 기억해야 하는 뭐 그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공부했던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단기 기억에 있는 것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복습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의 의미를 알게 하고 그에 따른 의식을 행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절기처럼 우리가 평소에 지키는 기념일도 나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 같은 경우는 내가 생일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나름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결혼 기념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배우자와 함께 살아온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의 기억들도 떠올려 보고 또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부부애를 하긴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넘어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죽이셨지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이스라엘의 그 집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기간은 히브리력으로 아비벌 14일 저녁이며 7일간 그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아비벌은 언제겠습니까? 이 아비벌의 아비브는 부드럽다라는 어근에서 유래했으며 녹색 또는 푸른 이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비브는 히브리력으로는 첫 달인 1월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양력으로 계산하면 3월에서 4월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아비브에 속하는 이스라엘 원력 첫 번째 달에 보리가 싹을 피웠지만 실제로 추수는 두 번째 달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의 경우였습니다. 소제의 예물은 바로 이 아비브의 첫 열매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아비브는 이미 익었으나 여전히 부드러운 보리를 가리키며 이스라엘은 그 곡식을 비비거나 구워서 먹었습니다. 이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 시기를 지나고 돌아오면서 이 아비벌이라는 그 말은 바벨론식으로 니산월로 나중에 불리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다른 모든 절기의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없었다면 다른 절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 태어난 날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비벌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하나님께서 직접 유월절 제사를 위해 정하신 장소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장소를 직접 결정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의 다른 신들과 달리 분명히 살아계시고 직접 역사하시며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괴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랫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그리고 그들은 유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떡이라 불리는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서 이렇게 발효가 된 빵이기 때문에 빵이 부드러워서 먹기가 참 편했습니다.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은 빵을 구우면 매우 딱딱한 상태로 됩니다. 이 딱딱한 빵은 칼로 자르기도 어려워서 손으로 그냥 부러뜨리고 쪼개서 먹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교병이 아니라 그 무교병을 먹도록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빵에 누룩을 넣어 부풀릴 시간도 없이 아주 급하게 애굽 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당시에 출애굽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때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깜깜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 바로가 강력하게 출애굽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 이 애굽 땅을 탈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자의 죽음이라는 초태생을 치시는 하나님의 열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이 바로 왕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갈 것을 허락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서둘러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양을 잡아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또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도록 했습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이 먹는 음식, 제물을 드리는 시간 등은 철저히 애굽에서 나온 때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식들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때의 시간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유월절 예물의 고기를 아침까지 두지 말고 모두 먹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은 사실 학자마다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거룩한 유월절 예물인 고기가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밤에 먹는 고기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상징하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조금이라도 육적인 배부름을 위한 음식으로 남겨놓거나 정해진 날에 모두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과 그 은혜의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뜻으로 보일 수 있기에 무조건 다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각 가족의 수대로 흠없고 일년된 양이나 염소 또는 소를 아비벌 10일에 취하여 14일까지 간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질 때 그 재물을 잡아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해질 때 재물을 드린 이유는 바로 그 시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벌에 해가 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그 시간을 갖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명령은 각자 자신에게 편한 장소와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앙성소로 나와서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의 그 공적인 예배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각자가 자신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즐기며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에게 편한 방향으로 스스로 예배의 처소를 결정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유월절로부터 7주 후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은 밀 보리의 첫 수확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첫 열매를 드렸다고 해서 칠칠절은 뭐 초실절, 맥추절로도 불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추수한 곡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곡식 첫 이삭의 단을 흔들어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습니다. 밀보다 보리를 한 달 먼저 추수했기 때문에 이때의 예물은 보리였으며 보리 한 단과 함께 흠없는 어린 순양을 번제와 소제 또 전제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때 곡물 제사로 드리는 소제는 평상시보다 갑절로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곡식을 추수한 후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수확한 곡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것은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첫 수확물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받으실 만한 권리를 충분하게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가장 좋은 것, 처음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칠칠절을 지킬 때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 또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43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고 있던 중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모세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 자유를 주셨고 마침내 풍요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종이었을 때의 그러한 기억들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 칠칠절을 지킬 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노비들, 객과 고아와 가부, 농토가 없는 레위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한때 종이었기 때문에 현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그러한 복들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절기는 그 초막절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과 같은 절기는 추수가 시작할 때 그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추수가 완전히 끝났을 때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 모든 곡물의 수확을 마친 후에 7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날의 그 추수감사절과도 같습니다. 히브리력으로는 7월 15일이고요. 또 지금의 그 양력으로는 9월 말부터 10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큰 구원의 날로 모두가 모여서 성회로 지켰습니다. 이날은 지난해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사제의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제단에 그 물을 부으면서 사제의 은총에 또 감사하고 다음 해의 그 풍년을 위해서 이른 비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막절은 그리고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초막을 세웠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광야 시대 때 그 초막과 비슷한 임시 거처인 그 장막을 치고 지내던 장막을 기념하는 절기란 뜻에서 또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게 된 것이 그분의 은혜이기에 이를 잊지 않도록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군대에 있는 병사가 휴가를 나오면 일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그냥 군대에서 뭐 돈을 많이 주고 바깥에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자유만 잠깐 주었을 뿐인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군 제대를 했을 때도 한동안은 너무 좋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에서 어려웠고 힘든 것들을 생각하면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더욱 감사하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둘째, 초막절은 시기적으로 한 해의 모든 곡물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여서 모든 수확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물을 추수하고 저장한 후에 지키기 때문에 곡식이나 가위를 수확하여 쌓아놓다라는 뜻의 어떤 수장하다라는 단어를 갖고 그 초막절은 또 수장절로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킬 때 특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은 물론 노비와 레위인,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기라는 것, 즉 즐거움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라고 합니다. 기쁨의 잔치자리에 소외되고 연약한 지체를 초청해 그들을 마땅히 돌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17절 말씀에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는 그 직역을 해서 보면 그 손의 선물을 따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손의 선물을 따라. 이 왜냐하면 이 드릴지니라라는 이 단어가 그 선물이라는 뜻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그러한 의미로 인간이 거두는 소출과 손으로 얻은 이익을 모두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추수할 수 있도록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고 힘을 다해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며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엄청난 그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또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성과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한 해의 수확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각 사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는커녕 오히려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기도와 찬양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예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두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나의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는지,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겉치레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와 의식을 반복적으로 매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들은 각종 신앙의 절기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킬 수 있어야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많은 교회의 절기를 지킵니다. 성탄절, 뭐 사순절, 부활절 등이 대표적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또 부활절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과 우리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절기는 단지 과거를 한번 그냥 떠올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겁니다. 과거는 여전히 오늘날 지금의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우리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모습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그 교회 절기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기념할 만한 일들 스스로 잘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처음 교회에 나왔던 날, 내가 세례를 받았던 날, 내가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날, 여러 가지 내 나름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키는 것도 참 유익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보잘것없는 그 목동에 불과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거룩한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 훈련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자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음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 같은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 일방적인 선택으로 다윗처럼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사울을 보면 나중에 그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사울은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두 전사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잊지 않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끝까지 전파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바울처럼 영적 기억력이 좋아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받은 은혜와 또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그 성경 통독과 또 말씀 묵상 등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오래도록 간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름의 그 메모장을 만들어서 메모하는 습관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메모장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그 세 가지 절기를 언급하고 모세는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마다 재판장과 또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그 지방 재판소는 대개 7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20가구 이상의 큰 마을에는 그 23명의 그 재판관으로 재판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릴 때는 그 사형까지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재판정으로 가면 이 고등재판정은 중앙성소에 존재했으며 71명의 재판관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고등재판정에는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았고 나머지 70명은 전임 대제사장과 제사장 24명 또 12지파 각각에서 2명씩 선출된 장로 24명, 또 율법학자 22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그 사형 판결까지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그 후에는 그 산헤드린으로 불려집니다. 재판관들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의입니다. 절기를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절기 때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먼저 공의로 재판할 재판장과 또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공의로운 재판은 재판할 때 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인맥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으로 재판을 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정신적, 물리적 유혹이나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진실만을 밝히고 공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재산의 정도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편견을 갖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살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공의대로만 재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은 모든 일의 진위를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재판관은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할 수 있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당연히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재판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들의 일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를 드러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현장입니다. 마치 재판장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로 재판해야 하는 것처럼 장사하는 사람이 공평한 저울과 추를 사용해 정직하게 상거래를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의로운 사회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가 준행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삶과 예배는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분리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된다면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결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애쓰고 삶의 자리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심을 인식하면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라는 말도 안 되는 큰 돈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이 종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그 너무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돈이었던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 주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종에 대해 너무 화가 나서 그 종을 다시 그냥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에 그 종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유월절, 칠칠절, 그 초막절에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공의롭지 못하게 재판하고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아세라상과 주상 같은 우상을 세워 숭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한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늘 기억하며 감사한다는 것은 그게 말처럼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평생 주님만 믿고 따르겠다라며 도와달라고 간청하다가 또 일이 잘 풀리면 금방 그런 마음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그때 그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명의 한센병 환자만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러 왔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못했던 그 9명의 한센병 환자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날마다 잘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를 크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덧입어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를 실천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압제 속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세상 속에서 참으로 공고하게 살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 중심으로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입술로 감사함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공의를 실천하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경외함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